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루면 미국이 최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화웨이가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 문제가 일정한 형태로 포함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어떤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루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역량을 동원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정보통신산업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조치 일부를 완화했지만 구글과 퀄컴을 비롯한 미국 주요 업체들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 타이완 기업들도 잇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입은 미국 농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약 160억 달러를 투입하는 가운데 145억 달러를 직불금 형태로 오는 7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국 농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대중국 통상 마찰 이후 한때 전체의 60%를 차지했던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나라들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계관세란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뜻합니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와 함께 각종 수입 상품들의 보조금 수혜 여부와 규모를 판정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로스 장관의 이날 발표는 각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중국이 될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해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 등은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인 중국과 한국, 독일 외에 일본, 인도, 스위스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일본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동맹을 더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과 아베 총리는 오는 27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3박 4일 일정의 일본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달 7일 사퇴합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집권 보수당 평위원 모임인 1922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레디 의장과 만난 뒤 성명을 통해 다음 달 7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 여당 대표직 사퇴는 총리 사임을 의미합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자국 선박을 압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의 모든 활동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북한 핵에 대한 역내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방문에서 미군의 역내 전진 배치를 통한 동맹 강화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자국 선박을 압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무부는 미국의 모든 활동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지만 제재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 압류와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UN에서 선박 압류에 항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의 모든 활동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미국은 국제법을 매우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못 본 척했다고 여긴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어떠한 것도 못 본 척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에 실망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고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여러 번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테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북한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김 위원장과 북한이 약속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매우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 주기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는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데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 양측의 입장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23일 BOA 기자와 만나 최근 몇 달간 목격한 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을 할 때라는 엄포를 놓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months since, all we've seen is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협상의 모든 것을 철수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understand the U.S. elections cycle, and I think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Is they're waiting out this president, and that's why we need to.
북한은 미국의 대선 주기를 이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는 대북 제재를 늘리고 의회는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재를 통해 북한 측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외교적 기회에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S. remains open to diplomatic opportunity if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완화받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북한은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양측이 빅딜식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은 말 그대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미군 유해를 돌려보낸 게 유일하며 인정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aken no steps. The only thing they've done so far following the Singapore summit was returning the remains of some Americans who died in North Korea.
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같은 단계적 이행 방식에 대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이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기본적인 첫 비핵화 조치조차 취할 의향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의 예로는 핵시설 사찰 허용과 완전한 투명성 보장 등과 같은 조치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되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어 미국의 기대에 더 현실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o get more realistic.
그러면서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여부는 김정은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관한 현 주소를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적극성을 보여야 대북 외교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take the offer of the president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give up his nuclear weapons, have a nuclear-free peninsula.
그레이엄 의원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나은 관계를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핵무기를 포기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한국전 종식을 위한 안보 합의를 하는 것,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대북 외교의 현 주소는 백악관에 제기해야 할 문제라며 협상을 이끄는 쪽은 백악관이지 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한반도 전술 핵의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통합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북한 핵에 대한 역내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라고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판타 차관보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핵에 따른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술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술핵은 국지전 등 전술적 목적에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로 6.25 전쟁 직후 주한미군의 200발 안팎이 배치됐지만 지난 1991년 9월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 바 있습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해상 순항미사일은 전술 핵무기가 아닌 사거리가 긴 정구무기에 해당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다른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 reason we are looking at pressing hard for sea-launch cruise missile.
특히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은 역내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Is it tactical? No. Is it theater? Yes. Does it extend deterrence? Yes.
판타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 논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오직 미국의 핵 억제력 확장만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확실한 억지력을 제공할수록 확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줘 연쇄적인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통합된 공격과 방어 수단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통합 방어 시스템 역량이 현재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일부 체계는 실험 단계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t this point, the capability is being upgraded at a rapid rate. The systems are actually ahead of testing, and they are doing very well.
판타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5개 핵 시설과 추가 시설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극비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One, I won't comment 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facilities. That's held at a higher classification, and I would be remiss if I.
다만 두 개 핵시설은 아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판타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반응이 동맹국 방어에 자칫 소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절대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방위태세 역시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군사훈련과 연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 세계군은 통상적인 훈련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My own perspective is that militaries around the world conduct routine military activities that include training of their specific capabilities.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뚜렷한 긴장 완화 추세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정보 수집 수단과 출처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능력을 규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정보력에 더해 한국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군사훈련 중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양보가 아닌 외교의 문을 열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Following those suspensions, we have worked to evolve our exercise design and execution by tuning four dials: size, scope, volume, and timing, bringing us into harmony.
대규모 훈련 중단 이후 연합훈련의 설계와 규모, 범위, 양, 시점을 조정해 외교적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새로운 훈련은 현재 군사 운용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 방위태세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준비태세는 한치도 약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전문가들이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규모 훈련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전시 능력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전문적으로 필수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만 100번 이상의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한반도의 긴장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signed in September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ounterparts in the DPRK lists a series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군사 합의서는 1년의 신뢰 구축 조치를 담고 있으며 실수와 오판의 확률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뚜렷이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미국과 영내 동맹에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That peace and the resulting prosperity are now threatened by the lik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Russia, by the Democratic Peoples.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극단주의 단체들이 미국과 동맹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적들은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질서로 대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유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금요일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던 남북 소장간 회의도 24일 열리지 않으면서 13주 연속 남북한 소장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23일 예정됐던 남북 민간단체들 간의 실무 접촉은 무산될 뻔하다가 겨우 성사됐습니다. 북한은 재반 정세상의 이유를 들어 접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가 나중에 다시 실무협의에 응하면서 가까스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4일부터 예정됐던 다른 실무협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유진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정치 일정 때문에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정치 일정 등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다소 감소한 것은 있지만 최근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이달 초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연말까지 협상 시한은 정했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제재 해제 부분에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국이 북한 석탄의 불법 운송에 투입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어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식량 지원 이 정도일 것이고 한국이 원하는 그러한 선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뭐 개성공단 정상화나 금강산 관광 정상화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제재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김 교수는 따라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으로 돌파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레버리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 센터장은 미국이 지금 미북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의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압박성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할지 아니면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댈 데가 이 남측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그냥 슬그머니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보여준 북한의 행동으로 봐서는 6월 이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고 대규모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 편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든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누구보다 협상을 더 원하고 있다며 물밑 접촉과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친밀함을 강조하는 미북 정상 간 관계가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실무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넘어 세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미북 정상 간 매우 독특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약해진 협상 국면 속에서 이런 관계는 더욱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lving the issues. All right, that's the thing that's keeping it together at this tenuous time. Absolutely, these special relations. You know, having two summits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관계가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그런 여정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이런 관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탑다운 방식이 성과를 내야 한다며 협상팀이 실제로 비핵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imperative that we actually have the negotiators working the complex issues. So yeah, it's great we have top-down diplomacy. It's unique. In the past we didn't.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북 정상 간 좋은 관계가 해가 되진 않겠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세부 논의를 건너뛰고 개인적 케미스트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t bypass the details and count on personal chemistry to achieve a breakthrough. I think.
또한 이런 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며 또 다른 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북한의 불균형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현명했다면서도 미북 협상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선 빅딜만이 유일한 해법인지 재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rtunately, smart enough to walk away from an unbalanced deal that was being offered by North Korea. But now I think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두 나라 간 실무 협상 재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북한을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만 원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실무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It appears as though Kim Jong-un may believe that he has to deal directly with Trump. And the problem is all of Trump's advisors will tell him don't have a third summit meeting unless ther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모두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갖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며 이를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내일 25일부터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까요?
예, 3박 4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의제는 미일 동맹 강화와 무역 문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과거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던 상황에서는 두 정상의 만남은 항상 제재 공조의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논의는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가 큰 관심사이겠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두 차례 북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강하게 밝혀왔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납치자 문제를 아베 내각에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아베 총리에게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지는 무려 61%에 달합니다.
북일 정상회담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북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문제도 미북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는 논의 자체가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식 비핵화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 어느 쪽이든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의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스몰 딜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장을 바꾸고 북한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진전이 있나요?
예,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것은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불참하고 외교 청서에서 대북 압력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관영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부터 바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 강화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협력 등 양국의 공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춘멀트 사사카와 미국 지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주위 미군 기지를 찾는 것은 미군의 영내 전진 배치를 통한 동맹 강화의 메시지를 내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하기도 했던 준멀트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미국이 영내 전진 배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며 주일미군 배치는 북한으로부터 일본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m sure there will be some statements about the continuing agreement on maintaining the U.S. forward deployed presence in Japan. And I hope that would serve as a good deterrence message to North Korea.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미국이 일본에서의 영내 전진 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성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성명들이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억지 메시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설명입니다. 주멀트 대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가 강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위해 한국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hope that there will be a message to South Korea as well that it makes a good sense for all three of us to work together to try and achieve our shared objectives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ut I also am pretty sure that he will continue to leave the door open for diplomacy and talks. You know, he is ready to talk or ready to have our working level negotiators talk. And I think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또는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아베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다시 한번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서 강력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불법 환적 감시 등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i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rdination continues. They are in close coordination in terms of illicit transfers. Their stance on their coordination on the sanction has been always close.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조,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노력도 지속되고 있으며 제재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있어 왔다는 설명입니다. 타츠미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아베 총리가 그 배경을 트럼프 대통령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자제하고 있는 대북 강경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며 비핵화를 위한 기본 입장은 변함없음을 설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밀접했던 두 나라 간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중대한 차이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수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와에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미한 동맹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두 나라가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듭 높여갔고,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보다 미국을 한국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인연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를 중지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간 교착 상태를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강경파의 영향 탓으로 돌리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핵 협상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종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가할 수 있는 압박이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직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소수의 매파 보좌관들의 입김 때문에 강경 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모르는 단편적 시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볼튼 보좌관 등 핵심 참모들에게 돌리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체 판단이 회담 결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Come out of the talks in Singapore with what I think was a pretty big victory for North Korea, convinced themselves that they could do it again in Hanoi, and this time they miscalculated.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대성공으로 간주한 북한이 뒤이어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으며 이는 오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과 콜린 칼 전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4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협상을 선호하고 전쟁을 피하려 하지만 상황은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 연구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으면 볼튼 보좌관 등 매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진이 미북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완전하고 오도하는 묘사로 규정하면서 언론 친화적이지 않고 북한의 비난을 받고 있는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특히 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haracterization that the hardliners in the Bush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re upsetting or derailing the diplomacy, I think is incomplete and misleading.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위대한 협상가이자 매우 강한 인물로 여기는 만큼 북한의 제안에 따라가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 경우 반대 입장을 취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rump, his whole view of this is A, he's a great deal maker, and B, he's very tough.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향후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두 차례 탑다운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미북 정상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차기 회담이 열릴 경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both Kim and Trump have learned that top-down alone is not sufficient.
이어 회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것인 만큼 사전의 결과를 모른 채 열리는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25년간의 대북 협상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북한 외무성이나 고위 관리는 핵포기와 같은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실무 협상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당초 협상이 틀어진 건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며 북한은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 때 탑다운 방식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gone to the top. We have our answer. It is nowhere near maximum pressure, to be quite frank.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의 대북 제재는 솔직히 최대 압박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북한 정권을 옥죄해 엄청난 압박을 가함으로써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 수많은 방법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해선 금융제재, 선박 압류 등 최대 압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민간단체가 지난해 서울 지국을 열고 탈북민을 책임자로 채용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가 지난해 서울 사무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IRI 서울 사무소의 총괄 책임을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오세혁 씨가 맡고 있습니다.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는 지난 1983년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미국 정부의 기금을 받아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거쳐 현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과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난 2010년 2월엔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5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의 오세혁 서울사무소 과장은 지난해 8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한 오세혁 과장은 VOA에 이번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에 있는 미국인인데 현지에서 이제 프로그램 그 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지사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DC로 불러와서 그 아시아 팀에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어떤 전략을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 회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무와 행정에 필요한 이제 업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워크숍 형태로 이제 설명회도 갖고
아시아 각국의 담당자들이 모인 IRI 아시아 팀 연수 기간 동안 오 씨는 프로그램과 행정, 회계, 여성 지도자, 청년 네트워크 리더십 등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운영 방식, 또 협업 상황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토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담당자들이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가 없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당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들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폐쇄된 나라로 통하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활동을 담당하는 탈북민 오세혁 씨. 오 씨는 미국 정부 혹은 미국의 주요 정책 연구기관이 채용한 몇 안 되는 탈북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정책연구기관 부시센터의 조셉 김 인권담당 보좌관, 그리고 조성우 씨가 미국 노동부 통계청의 연구원으로 고용돼 지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세혁 씨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99년 탈북했고 3년 동안 중국 내 종교단체에서 숨어 지내다 2002년 베이징의 독일 대사관 진입에 성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어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고려대학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요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장마당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한 영국 대사관의 장학생으로 1년 기간의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오 씨와 IRI의 인연은 지난해 5월 오 씨가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일할 당시 맺게 됐습니다. IRI가 몽골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이 단체의 권유로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전수 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몽골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하고 다른 탈북민 두 명에서 세 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갔죠. 갔다 와서 IRI가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관련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깊이 그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체가 몽골의 정치인 교육에서부터 청년 시민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을 다녀온 오 씨는 당시 이런 지원이 북한에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에도 똑같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오 씨는 IRI 한국 프로그램 담당자 자리에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8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IRI의 아담 킹 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시 많은 지원자 가운데 가장 적격한 인물이 오 씨였고 지금까지 매우 훌륭하게 업무를 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아시아 담당자는 지금까지 그를 채용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세혁 씨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아시아 담당자는 서울 사무소를 다시 연 이유나 한국 내 활동 목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세혁 씨는 18세에서 35세 미만의 탈북민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민사회에서의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또 시민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 시민사회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시민사회가 그 활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활동가들이 자기네 공동체나 혹은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자기네가 발견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해보자고 해서 뭉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직접 또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가르쳐주고 또 해볼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제1기 청년 그룹을 배출했는데 20여 명의 탈북민 청년들은 자신이 기획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장기,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한 청년들은 각 팀에 배당된 500에서 600달러의 지원금으로 활동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탈북민 청년들 대부분은 북한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보다 탈북민 사회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오 씨의 설명입니다. 이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도 찾아주는 등 지도자 양성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오 씨는 무엇보다 이들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 씨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따로 시간을 내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오 씨는 해외 민간단체의 수혜자였던 자신이 전 세계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미국의 민간단체의 일원으로서 탈북민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과 북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지원에 탈북민인 자신이 도움이 될 거라는 오세혁 IRI 한국 프로그램 과장.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북인권보호단체에서 탈북자들이,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취직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발전으로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탈북하신 분들이 핵심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학 다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대학 다니든지 졸업해갖고 이러한 단체에서 취직하면 그만큼 대북 인권보호운동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오세혁 과장은 30여 명의 아시아 팀들과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제는 자신도 IRI의 가족이 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4년 5월 24일 미국의 발명가인 세뮤얼 모스가 모스 부호를 이용한 첫 송신에 성공합니다. 모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를 잇는 65km의 전선을 설치한 뒤 모스 부호를 이용해 전보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큰가였습니다. 워싱턴에 있던 모스가 볼티모어에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편에서는 이 내용을 해독한 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즉 양측 간의 모스 부호를 이용한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0년 전인 1832년 모스는 어느 날 글자를 점과 선으로 바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 모스는 짧은 신호인 점과 긴 신호를 조합한 전신부호인 이른바 모스 부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스 부호가 마침내 1844년 5월 24일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모스 부호는 이후 1876년 전화가 발명될 때까지 최고의 통신수단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비상시 쓰이는 모스의 대표적 부호는 SOS로 이는 1912년 타이타닉호 대참사 때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543년 5월 24일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사망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당시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나 천동설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찍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죽기 2개월 전인 1543년 3월 그가 쓴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